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스승이 두 분이지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랐다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고 자기의 사랑하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보냅니다. 제자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19장까지는 이 사도 요한은 불행한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스승은 목이 잘려서 그 목이 쟁반 위에 헤롯 대왕의 잔치상에 희롱제물이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은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런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성경의 기록을 추정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나이 차이는 한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30대 초반에 두 스승이 다 그렇게 생을 마감한 그러한 불행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이 아니고 진정한 영광이 되게 한 것은 바로 20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요한복음의 19장까지의 기록으로 끝이 났다면 복음서가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그저 요한이 스승에 대하여서 회고록을 쓴 여러 책 중의 하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쌓여있는 그 무수한 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책 중의 책, 바로 성경이 되게 한 것, 더 북이라고 영어권에서 읽는 그런 성경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삶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게 하나님께 해주신 것, 그것은 바로 20장에 기록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지요. 이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찌 본다면 앞에 19장까지가 바로 서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2절을 보게 되면 다른 여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다른 공관 복음서에처럼 여러 명의 여인들이 첫 무덤에 부활 첫 새벽에 갔던 것처럼 그렇게 여인들이 갔다가 주님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알려준 그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무덤에 입고 그대로 놔두신 채로 부활하시고 이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돌을 옮겨 놓으셨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모두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자들이 와서 보고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부활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돌을 무덤에서 입구에서 옮겨 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성도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바로 증인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으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 복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을 알려야 할, 증거해야 할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 받은 이후에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는 이유는 그때까지 증인의 사명을 다하라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 그리고 체험하지 못한 제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어찌 본다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기나 했죠. 도망갔던 베드로보다 어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는 목숨을 걸고 전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면서 이제 32절에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돌이킨 후에, 회개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연약한 그런 존재였지만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어 일어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이 부인할 것을 예측하신 주님 말씀 떠올리고 회개를 한 이후에 이 부활에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에 완전히 사람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였지만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주저앉게도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금 새롭게 체험하며 감사할 때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또 초대교회 수많은 그런 제자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고 직접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그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인 것처럼 눈을 떠서 새로운 하루를 맞을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부활했다는 그리고 영생의 그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죠. 두려워서 모였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은 새로운 인사말은 아니고 그냥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듯이 이게 의례적인 인사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늘상 하는 인사의 말조차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생명력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샬롬. 진정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 진정한 평강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을 때야 진정한 샬롬,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는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과 두려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힘을 키우고 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님을 이 시대의 문명과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야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강, 진정한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체험이 무덤덤한 과거의 추억이 되지 아니하고 새롭게 생생하게 해주시는 오늘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체험과 감격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샬롬으로 이 시대의 어둠과 불안을 이겨내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0절 31절은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목적처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임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일생이 쓰임받는 진정한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또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